요즘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어떤 가게는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 그러한 가게가 있고 어떤 가게는 손님이 하나도 없어서 화리만 날리는 그러한 가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왜 저 가게는 그렇게 잘 될까 이렇게 궁금해하기도 하는데 오래가는 것들의 비밀이라는 책에서는 자기만의 전문성을 만드는 것이 오래가는 비결 중 하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에서는 꽃집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어떤 작은 10평 남짓의 꽃집에 온갖 종류의 화분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분들이 어떻게 그 꽃집에 있게 되었는가 하면 어느 날 우연히 찾아온 손님이 양철로 된 화분이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그 가게 주인은 그러면 다른 손님도 이런 양철로 된 화분을 찾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양철 화분을 몇 개 들여놓게 됩니다. 그리고는 도자기풍 화분이 유행하면 그것도 거기에 들여놓게 되고 라틴 바구니가 유행하면 또 그런 스타일의 바구니도 갖다 놓아서 그 작은 꽃집에 60여 개의 다양한 화분이 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가게 주인은 자기 꽃집을 프로방스풍의 꽃집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그와 관련된 프로방스풍의 화분들만 하나하나 이렇게 모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꽃집은 다른 꽃집과 달리 쉽게 볼 수 없는 비주얼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그 꽃집은 모든 손님들은 만족시킬 수 없지만 프로방스를 좋아하는, 풍에 좋아하는 그러한 손님들은 그 꽃집을 계속 찾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책에서는 꽃집의 전문성에 신뢰가 생겨서 꾸준히 찾아오는 손님들도 생기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꽃집뿐만 아니라 음식점이나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교회 안에 오락실부터 PC방, 극장까지 교회의 모든 문화시설을 가져다 놓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이 말씀의 비밀을 간직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통교회는 요즘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세상은 작은 꽃집 하나를 꾸며도 전문성을 원하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는 오히려 교회만 가질 수 있는 이 전문성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100년, 200년 이렇게 오래 가려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 화원이 되어야 진리의 등대의 역할을 오랫동안 잘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로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워낙 악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많은 고난도 따르게 되어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모든 고난을 이기고 시상식과 같은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렇게 시상식 가운데 신앙 고백을 하는 뭐 연예인들이나 그러한 운동선수들을 볼 수 있는데 우리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신앙이 참 좋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우리도 꼭 성공해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보다 좀 더 높은 신앙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 기도하고 고난 중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했을 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도 좋은 신앙입니다. 하지만 가진 것이라고는 병들고 또 감옥에 갇힌 자신의 몸밖에 없는데도 그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신앙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고난을 당했을 때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의 그 가치와 또 복음을 가진 나의 가치를 깊이 깨달을 수 있다면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자신은 갇힌 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여기 이러므로는 앞문맥과 연결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앞문맥에서는 십자가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3장에서 십자가로 신분이 변화된 천국 백성이 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3장을 보면 그 기도가 바로 나오지 않고 14절에 이러므로라는 접속사 이후부터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장의 내용은 2절부터 13절의 내용 빼고 바로 14절에 나오는 이러므로로 이어지면 더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2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바로 기도하지 않고 기록했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을 기도하기 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있다라는 이 현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낙심이 되고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나의 환난이 너에게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결국 2절부터 12절, 12절까지는 왜 사도 바울의 환난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영광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인데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왜 환난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지부터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을 소개할 때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죄수라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도 어떻게 병들 수 있느냐? 예수님을 믿는데도 어떻게 사업이 망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믿는데도 어떻게 시험에 떨어질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는 실패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현실부터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갇힌 일반 죄수처럼 자신은 큰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 그러니까 죄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죄수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큰 병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던 그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사명 때문에 죄수가 되었다, 감옥에 갇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절 중반절을 다시 보면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힌 이유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옥에 갇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21장부터 쭉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죄수의 그 신분으로 로마 감옥까지 가게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목숨 걸고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아무 죄도 없이 감옥에 갇혀서 쉽게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도 바울에게 약속을 하게 되어지는데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감옥 가운데 절망 중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말씀으로 약속을 하나 해주고 있는데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자유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는데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나가기만 하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 감옥까지 가게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여전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서 제수가 되었다 해도 오랜 시간 감옥에 갇혀 있으면 사도 바울이라도 시험을 들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믿음 가운데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환난 중에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할 믿음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늘 선하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믿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환난을 당하면 이것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선하심, 하나님은 나를 향해 여전히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흔들리게 되는데 우리는 환난 가운데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도 내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 이것도 깨달아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왜라는 문제, 왜 환난 가운데 내가 처해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 믿음으로 해결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갇혀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이라는 그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 믿음으로 견디고 환난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이러한 현실 가운데도 절대 사라지지 않는 영광이 그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로마서 8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날 미래의 그 영광, 즉 천국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언제 그 그리스도의 영광, 언제 그 영광을 처음으로 경험했는가 하면 다메섹에서 처음으로 사도 바울은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다메섹을 빼고는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을 설명할 수가 없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십자가 앞에서 재용서받은 그 사건, 거듭난 그 사건, 예수님과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그 사건 빼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을 설명할 수가 없는데 그만큼 예수님을 내 인생에 처음으로 영접한 그 사건은 영원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 천국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영광은 주로 결국 수련회나 뭐 성경학교 같은 그러한 곳에서 주로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저의 인생 가운데도 군대를 제대하고 처음으로 겪은 이 여름 수련회 빼고는 저의 인생을 설명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은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제 용서를 받으면 인생은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국 서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 깊이 만나게 되어지면 인생은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될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떠한 인생이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박했던 박해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박해자가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자로 그렇게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경륜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을 향한 구원 계획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또 가말리아 문하생으로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배웠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 속에서 그렇게 사도 바울의 인생을 이끌어 오셨는데,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주를 온전히 따르고 그렇게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대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구원의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오늘 본문에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너희를 위해 이방인들을 위해 감옥에 갇히는 환난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만 생각했다면 감옥에서 환난받고 지내는 것보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쓸 때는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 사도 바울이 생각했다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신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사도 바울의 인생의 열매이기 때문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라는 말을 그 뒤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결국 은혜로 새롭게 시작된 인생은 은혜로 마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지금의 상황이 힘들어도 어떻게 해서든 살아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힘과 의지로 예수님을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 가운데 뭐 야구선수 같은 경우는 자신의 힘을 빼야 홈런을 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자신의 힘을 빼야 합니다. 자신의 힘을 빼야 온전히 주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가 그 비밀을 알려줄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예, 여기에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 비밀은 원어로는 미스테리온이라고 해서, 미스테리온은 묘, 입을 다물다, 입을 답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면 사람이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3절에 계시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사도 바울이 알게 되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의 원천, 천국 비밀의 원천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는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 그리스도의 비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부활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구원의 일들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는 먼저 간단히 기록하여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줬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성경 66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완성되지 않은 때라서 사도 바울은 뭐 에베소 같은 이런 편지로 그리고 빌립보서 같은 그런 편지로 알려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경 66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책을 통해 얼마든지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신 그 일부터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야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십자가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기 시작하면 성경책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으면 그렇게 재미없던 성경책이 이제는 가까이 두고 보는 즐겁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성경책으로 바뀌게 되어지는데 왜냐하면 성경책 안에는 내 인생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책 안에는 내 인생의 미래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책 안에는 영원한 천국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성경책을 가까이 보고 늘 즐기면서 그렇게 볼 수 있는 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고 구약시대의 백성들보다 훨씬 더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여기 다른 세대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시기 전 그 세대를 말한다고 볼 수 있는데 구약시대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구약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비밀은 알 수 있었는데 한마디로 성경책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비밀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라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온전히 다 알 수는 없었는데 아직 예수님께서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께서 직접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그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일을 다 하셨는데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 땅에 성령을 보내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셨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특별한 뭐 사도들, 특별한 선지자들만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비밀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는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 서면 인생은 바뀌게 되어집니다. 천국 백성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만 하나님의 축복을 상속받을 수 있고 자신들만 결국은 지체가 될 수 있고 자신들만 약속에 참여하는 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뿌리가 처음 말씀을 맡은 이러한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까지 이미 큰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다 가지고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구원은 이방인들까지, 그리고 온 세상에 확장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방인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고 죽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하면 유대인들과 이방인과 같은 원수 관계도 화해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 관계 같은 서로 무릎뜯고 같은 그러한 관계라도 거기에는 화해가 일어나야 하고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고 성경 66권은 계시의 말씀을 간직하고 전파하는 교회는 수많은 인생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이 있습니다. 화해가 있고 사랑이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함께 천국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십자가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성경 말씀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바꾸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디에 주셨냐면 교회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간직하고 전파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66권을 잘 간직하고 전파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서 먼저 우리들부터 구원의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 중에도 주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환난 중에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간직하고 전파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66권의 계시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전파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서 함께 천국길을 걸어가는 천국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어릴 때부터 청소년 때부터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에도 안전하게 풍성한 그런 천국 자체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